찬송가 288장 다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온전히 주께 맡긴 내 영 사랑의 음성을 듣는 중에 천사들 왕래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 보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주와 내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속한 주만 보이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 1절과 3절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신앙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주와 내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간증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할렐루야. 예수 안에 예수와 함께 예수를 따라가는 이삭교회 9월 넷째 주 주일 예배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도 우리 예배가 말씀의 진리와 성령의 인도하심 안에서 하나님 기뻐 받으시는 영과 진리의 예배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송과 8장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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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능하신 주님 1장을 고백하시면서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리 앉으시고 찬송가 342장 너 시험을 다해 다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너 시험을 당해 죄 짓지 말고 너 용기를 다해 곧 물리치라 너 시험을 이겨 새 힘을 얻고 주 예수를 믿어 늘 승리하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내 친구를 삼가 잘 선택하고 너 언행을 삼가 늘 조심하라 너 열심을 다해 늘 충성하고 온 정성을 다해 주 봉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잘 이기는 자는 상 받으리니 너 낙심치 말고 늘 전진하라 내 구세주 예수 힘 주시리니 주 예수를 믿어 늘 승리하라 우 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참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하여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며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약속의 말씀을 의지하여 지난 한 주간 우리 하나님보다 자신을 더 의지했던 우리의 마음과 교만과 불순종의 삶을 주님 앞에 내려놓고 이 시간에 회개합시다. 하나님의 용서 은혜를 구하며 우리를 소롭게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죄사함의 은총을 이 예배 가운데 간절히 기다립시다. 주여 우리를 정결케 하옵소서. 주여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진노 중에도 긍휼을 거두지 마옵소서. 이제 우리 입술과 마음을 열어 다함께 참회 기도를 올려드리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시간 하나님 은혜를 구합니다.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며 나를 찾을 것이요 만나주시겠다 하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제3의 은총을 구하오니 이 시간에 만나주시옵소서. 씻어주시옵소서. 주님에는 소망이 없으시면 엎드립니다. 주님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9월의 마지막 주일 아침 저희들을 주님의 전으로 불러주시고 한 달의 마지막을 예배로 마무리하게 하시니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뜨겁던 여름이 지나고 하늘이 높아지며 들녘에는 황금빛 곡식이 거는 계절, 저희의 심령도 주님 앞에 온전히 익은 믿음의 열매로 드려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지난 한 달을 뒤돌아보면 주님의 은혜와 사랑이 아니었다면 단 하루도 걸어올 수 없었음을 고백합니다. 가정과 일터와 교회에서 지켜주셨고 눈에 보이지 않는 수많은 위험에서 보호해 주셨으며 말씀과 기도의 자리로 불러주셨습니다. 날마다 우리와 동행하신 주님의 손길을 기억하며 감사드립니다. 주님, 한 주간 동안 주의 뜻을 온전히 따르지 못한 저희의 연약함을 고백합니다. 주님의 말씀보다 세상의 기준을 더 우선했고 하나님 나라보다 나의 유익을 먼저 생각했으며 이웃을 사랑하라는 주님의 명령을 잊고 무관심과 자기 중심에 빠졌습니다. 기도의 자리를 지키지 못하고 믿음의 싸움 앞에서 물러설 때가 많았습니다. 자비로우신 주님, 이 모든 허물을 십자가의 보혈로 덮어주시고 정결한 심령으로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제 9월을 보내고 10월을 맞이하려 합니다. 한 해 후반기를 사용하는 이 시점에서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시고 시간을 아끼라는 주님의 말씀을 붙잡게 하옵소서. 후반기 사역과 계획들을 주님 안에서 점검케 하시고 말씀과 기도로 무장하여 남은 날들을 충성되이 살게 하옵소서. 다음 주에는 우리 민족의 명절 추석이 있습니다. 고향을 찾는 이들에게 안전한 여행을 허락하시고 가족과 친지가 만나는 자리마다 화목과 사랑이 넘치게 하옵소서. 믿지 않은 가족과 친척들에게 복음을 전할 기회를 주시고 믿는 자들의 삶이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게 하옵소서. 명절을 통해 가족 공동체가 더 견고히 세워지고 세대 간의 이해와 존중이 깊어지게 하옵소서. 주님께서 이 땅의 역사를 주관하시고 대한민국을 세우신 뜻을 기억하게 하시며 자유와 정의와 평화와 복음의 가치가 이 나라의 기초가 되게 하옵소서. 지도자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바른 정책을 세워가며 분열과 갈등이 아닌 화합의 길을 열어주옵소서. 남과 북이 복음 안에서 하나 되는 날을 속히 허락하시고 우리 민족이 열방에 복음을 전하는 선교의 사명을 감당하게 하옵소서. 전도와 선교, 교육, 양육, 봉사와 성김의 모든 사역이 주님의 뜻을 이루는 도구가 되게 하옵소서. 특별히 다음 세대가 믿음 안에 뿌리를 내리도록 교사와 부모들이 말씀과 기도로 세우게 하시며 청년들이 세상의 유혹을 이기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헌신하게 하옵소서. 질병과 경기적 어려움 관계의 아픔 속에서도 낙심하지 않게 하시고 모든 형편에서 주님의 뜻을 구하며 감사하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가정마다 예배가 회복되고 부모와 자녀가 주 안에서 서로 살아가며 말씀의 기초에 세워지게 하옵소서. 주님, 선교사님들 위하여 기도합니다. 낯선 땅에서 언어와 문화, 정치적 제약 속에서도 복음을 전하시는 종들에게 성령의 능력과 하늘의 이로를 더하여 주옵소서. 건강을 지켜주시고 새에게 필요한 재능을 채워주시고 전하는 말씀마다 영혼이 깨어나고 교회가 세워진 역사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선교사님들에게 가족들을 지켜주시고 모든 필요를 풍성히 채워주시옵소서. 내일부터 불가리아로 성경을 떠난 선교팀이 있습니다. 주님 기억하시고 그들의 가는 길마다 주님께서 축복하시고 건강을 지켜주시고 그 사역을 잘 감동하고 돌아오시도록 주님 축복해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를 통하여 말씀을 전하실 목사님께 성령의 기름을 부어주시고 전하는 자와 듣는 자가 함께 은혜받게 하옵소서. 성가대와 안내와 주차봉사, 교사 등으로 섬기는 각 지체들 축복하여 주시고 모든 손길에 주님의 위로와 평강이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추수 직전에 농부가 곡식의 결실을 바라보듯 우리의 믿음과 삶에도 주님의 기뻐하실 열매가 풍성하게 하옵소서. 남은 한 해를 더욱 깨어 기도하며 말씀대로 살아가게 하시고 가정과 교회와 나라와 열방이 주님의 통치를 경험하게 하옵소서. 모든 영광과 존귀와 찬송을 주께 올려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동행, 그 소중한 순간들을 기다립니다. 사진 속에 담겨진 예수님의 사랑과 아름다운 이야기들을 보여주세요. 선정된 새 작품의 주인공에게는 소정의 선물을 드립니다. 태신자와 함께하는 사진 공모전, 사진 공모전은 태신자와 함께 찍은 사진을 개인 또는 사랑방별로 제출하여 참여하실 수 있으며, 제출기간은 9월 28일 주일부터 10월 12일 주일까지입니다. 제출 방법은 교회 1층 사무실로 사진을 직접 제출하시거나 QR코드를 통한 카카오톡 오픈 채팅방 또는 문자로 사진을 전송하시면 됩니다. 보내주신 모든 사진은 행사 당일까지 전시됩니다. 긴 연휴가 있는 사진 공모전 기간 동안 성도님들의 더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이삭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시는 한 주 보내셨나요? 9월 넷째 주 교회 소식 전해드립니다. 오늘 주일 3부 예배 시 제13회 찬양 율동 경연대회 입상자 시상식이 있습니다. 2025년 태신자 초청 주일을 위한 사진 공모전을 개최합니다. 태신자와 함께 찍은 사진을 개인 또는 사랑방별로 제출해주세요. 제출 기간은 10월 12일 주일까지이며 본관 1층 사무실 또는 카카오톡이나 문자로 제출해주세요. 문의는 추은정 집사님에게 해주세요. 10월 18일 순천과 광주로 떠나는 국내 성지순례 탐방대원을 아래와 같이 모집합니다. 일정은 주보를 참고해주시고 신청은 오늘까지 1층 사무실 신청서로 신청해주세요. 문의는 최광일 집사님 또는 박창근 집사님에게 해주세요. 불가리아 단기 선교팀이 9월 29일 월요일 불가리아로 떠납니다. 성도님들의 기도 부탁드립니다. 문의는 조용현 목사님에게 해주세요. 다음 주 추석 명절을 맞아 고향 방문 등으로 출타하시는 성도님들을 위해 가정예배 순서지와 설교문을 본관 1층 사무실에 비치해 두었습니다. 순서지는 가족 수대로, 설교문은 가정당 한 부씩 가져가시기 바랍니다. 하반기 학습 및 세례 신청 및 진행 일정 안내입니다. 신청은 10월 12일 주일까지 1층 사무실 또는 담당 교역자에게 해주시고 자세한 일정은 주보를 참고해주세요. 담임 목사님이 9월 29일 월요일부터 10월 8일 수요일까지 불가리아 단기 선교에 함께합니다. 예수 안에 소망을 두고 예수와 함께 걸으며 예수를 따라 사랑을 전하는 한 주 되시기를 바랍니다. 지금까지 이삭 소식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누가 평안하셨습니까? 우리 좌우에 계신 분들과 인사 나누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예수 잘 믿읍시다. 네, 우리 바로 이어서 시상식 하시죠. 네, 마이크 주세요.
교육위원회 총무 류현미 집사입니다. 우리 주일학교 아이들이 노예대회에 참여해서 보여준 수고와 열정으로 종합 2등이라는 우수한 성적을 거두었습니다. 아이들이 믿음 안에서 성장하며 다양한 자리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준 것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오늘 시상이 아이들에게 큰 격려와 기쁨이 되기를 바라며 앞으로도 우리 아이들이 하나님 뜻 안에서 잘 자랄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기도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시상하겠습니다. 중등부 찬송 독창 부분 2등 김은빈. 상장 본 연합회가 주최한 66회기 제13회 찬양 율동 워십 경연대회에서 이와 같이 우수한 성적을 얻었기에 상장과 부상을 수여합니다. 2025년 9월 20일 대한예수교 장로회 동부산 노예주일학교 연합회 회장 이수원 장로 대독. 다음은 CCM 중등부 1등 이유찬. 내용은 같습니다. 축하합니다. 다음은 중창 남채영 외 10명. 중창 전체 부서 1등입니다. 내용은 같습니다. 인사. 다음은 율동단체 유치부 2등 내용은 같습니다. 다음은 율동단체 유치부 1등입니다. 유년부 1등입니다. 미안합니다. 유년부 1등입니다. 전체 1등입니다. 나와주세요. 내용은 같습니다. 축하합니다. 이번에는 워십 단체 중고등부 3등입니다. 축하합니다. 다음은 우리 교회가 전체 종합 준 우승입니다. 이삿교회 대표로 중등부 부장님 박성출 부장님께서 직접 받으시겠습니다. 내용은 같습니다. 축하드립니다.
네, 우리 다시 한번 우리 어린 친구들, 우리 선생님들, 우리 감사의 마음 박수 한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나가도 돼? 네, 감사합니다. 너무 귀엽죠? 예, 네, 우리 선생님들이, 참 우리 부모님들이 너무 이렇게 사랑으로 잘 양육해 주셨습니다. 네, 주보 내용 여러분도 꼼꼼하게 또 살펴주시고요. 태신자 초청주의를 위한 직접 선물 전달 서비스 오늘까지 여러분들이 직접 나누고 싶으신 분들에게 선물을 드리고 싶으신 분들은 오늘까지 1층 사무실에서 여러분들 신청해 주시면 되겠고요. 태신자 공모전 삼행시 시상자들의 작품이 본관 5층 식당에 이렇게 게시되어져 있습니다. 또 올라가시면서 같이 보시고 또 누리시면 좋겠습니다. 교우동정 함께 나누겠습니다. 결혼 소식입니다. 김민혜 자매 청년 2부 이복남 집사님의 딸이고요. 오늘 금요일입니다. 10월 3일 금요일 오전 11시 결혼 예식이 있습니다. 많이 축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례 소식입니다. 곽철영 집사님의 모친께서 소천하셔서 장례를 잘 마쳤고요. 장례 진행 중에 있습니다. 고 안복남 집사님, 박영숙 씨 집사님의 모친께서 소천하셔서 오늘 입간 예배가 있고 또 4일장으로 진행이 되어집니다. 위에서 기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번 소식입니다. 김소자 집사님 민들레 내과 의원에 입원해 계시는데요. 또 회복을 위해서 기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배를 위해서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존귀와 영광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9월에 또 마지막 주일을 보내면서 살아가는 어린 친구들 하나님 앞에 마음껏 찬양하고 또 율동하고 함께 배우며 나누며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린 이 친구들의 모든 또 헌신과 또 수고 주님 기억해 주시고 이 친구들이 하나님 앞에 찬양하고 몸으로 영광 돌렸던 그 모든 시간들 이들이 잊지 않게 하시고 평생에 하나님의 나라 위해서 귀하게 쓰임받게 하시고 또 부모님들 또 선생님들 이들의 수고와 기도를 주님께서 꼭 기억해 주시고 이사학교의 교회학교 모든 우리 친구들 선생님들이 하나님의 또 비전을 보고 꿈을 꾸고 이 친구들에게 복음의 씨앗을 잘 뿌리고 또 열매 맺을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사랑하는 주의 성도들 한동안 치열하게 살아내었던 고단한 시간들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주님 너무 사랑하여서 나왔사오니 하나님 아버지 칭찬하여 주시고 마음의 고난과 어려움과 그 역경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의 위로와 하나님의 권면과 또 하나님의 도우심의 역사가 늘 있게 하셔서 낙심치 않고 포기하지 않고 또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가 함께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서 믿음의 경주를 잘 완주할 수 있도록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우리 교회 위에 주님께서 복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우리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 알고 믿음의 고백을 담아서 예물을 드립니다. 드리는 손길들마다 주님께서 하늘의 신령한 복으로 땅의 기름진 복으로 함께 하시고 평생에 먹고 마시고 입고 누리며 부족함이 없게 하시며 영혼이 잘됨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케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더 많이 베풀고 또 하나님의 선한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물질의 복을 더욱더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예배를 드리는 모든 시민들 가운데에 또 하나님께서 마음의 소원과 기도의 제목을 아십니다. 예배 가운데에 응답하시고 위로하시고 하나님께서 예배하신 풍성한 복을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배를 통해서 우리 주님 홀로 영광 받으시기를 원하옵고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5장 17절부터 32절까지 말씀을 우리 한 절씩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대제사장과 그와 함께 있는 사람, 즉 사두개인의 당파가 다 마음에 시기가 가득하여 일어나서 사도들을 잡아다가 옥에 가두었더니 주의 사자가 밤에 옥문을 열고 끌어내어 이르되 가서 성전에 서서 이 생명의 말씀을 다 백성에게 말하라 하매 그들이 듣고 새벽에 성전에 들어가서 가르치더니 대제사장과 그와 함께 있는 사람들이 와서 공회와 이스라엘 족속의 원로들을 다 모으고 사람을 옥에 보내어 사도들을 잡아오라 하니 부하들이 가서 옥에 있어 사도들을 보지 못하고 돌아와 이르되 우리가 보니 옥은 든든히 잠기고 지키는 사람들이 문에 서 있으되 문을 열고 본즉 그 안에는 한 사람도 없더이다 하니 성전 맡은 자와 제사장들이 이 말을 듣고 의혹하여 이 일이 어찌 될까 하더니 사람이 와서 알리되 보소서 옥에 가두었던 사람들이 성전에 서서 백성을 가르치더이다 하니 성전 맡은 자가 부하들과 같이 가서 그들을 잡아왔으나 강제로 못함은 백성들이 돌로 칠까 두려워함이더라. 그들을 끌어다가 공회 앞에 세우니 대제사장이 물어 이르되 우리가 이 이름으로 사람을 가르치지 말라고 엄금하였으되 너희가 너희 가르침을 예루살렘에 가득하게 하니 이 사람의 피를 우리에게 돌리고자 함이로다. 베드로와 사도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너희가 나무에 달아 죽인 예수를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살리시고 이스라엘에게 회개함과 죄사함을 주시려고 그를 오른손으로 높이사 임금과 구주로 삼으셨느니라. 우리는 이 일의 증인이요 하나님이 자기에게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주신 성령도 그러하니라 하더라. 아멘. 시기는 하나님의 일을 이루지 못한다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있는 내용에 조금 더 디테일한 부분들은 다음에 또 설교할 때에 좀 더 구체적으로 다뤄보기로 하고요. 오늘은 이 본문 가운데 나타난 대제사장, 또 사두계 당파들, 그리고 공회, 예루살렘 공회원들과 이스라엘 장로들이 하나가 되어서 사도들과 복음의 증인들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이 시기하는 마음, 이 시기에 대해서 조금 더 다뤄보려고 합니다. 여러분들도 시기를 하죠. 가끔씩은 시기하고 질투하고 또 그런 모습들이 누구에게나 있습니다. 여기에 쓰여진 젤로스라고 하는 이 단어는 부정적일 때와 긍정적인 때의 의미가 완전히 달라요. 긍정적인 의미로 쓰여졌을 때는 거룩한 열심, 또 하나님에 대한 뜨거운 열정, 이런 의미의 젤로스의 긍정적인 의미입니다. 그러나 부정적으로 쓰여졌을 때 오늘 보는 것처럼 악한 시기와 질투, 인간에 대한 시기, 이런 의미로 젤로스가 사용되어집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서 쓰여지는 이 의미는 후자가 되겠죠. 인간에 대한 악한 시기와 질투가 되겠습니다. 17절에 말씀해 보면은 같이 한번 다시 볼까요? 대제사장과 그와 함께 있는 사람, 즉 사두개인의 당파가 다 마음에 시기가 가득하여 일어나서. 여러분, 시기의 근본적인 원인은 무엇일까요? 사람들은 언제, 왜 시기하는 걸까요? 그 내용들을 이렇게 좀 정리해 보면은 이런 부분들이 있어요. 우월성에 대한 위협, 자기가 남들보다 우월하다라고 하는 전제 조건이 있는 것 같아요. 한마디로 말하면 교만한 거죠. 나는 남보다 낫다, 다른 사람들보다 좀 더 나은 지위와 권력과 인정에 대해서 거기에 대한 다른 사람들에 의해서 위협받을 때, 내가 더 우월한데, 내가 더 나은데, 다른 사람들이 나보다 더 낮게 여겨질 때에, 내가 다른 사람들보다 그 우위에 있었는데 뭔가 조금 그 위치가 위협을 받을 때, 또는 정체성의 위기와 비교 의식으로 인하여서 자기 상대적인 박탈감을 가지게 되어질 때, 뿐만 아니라 통치욕에 대한 위협이 다가왔을 때, 좀 전체적으로 일맥상통하지요. 내가 있는 그 상황 가운데, 내가 가지고 있는 지위와 권력 가운데에서 나의 영향력이 미쳐지고 내가 이 상황을 주도해야 되겠는데 이 주도권을 뭔가 빼앗기게 되어질 때, 나보다 더 강력한 어떤 통치의 원인이 생겨져서 내 영향력이 못 미치게 되어질 때 갖는 것이 시기의 근본 원인. 그때의 사람들은 질투하고 시기하고 그러한 일들이 벌어지는 거죠. 본문 가운데 그 모습이 잘 보여지고 있습니다. 사도들이 지속적으로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면서 많은 표적과 기사가 사도들을 통하여서 일어나게 되어집니다. 당시에 정치적으로, 종교적으로 주도권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이 누구냐 그러면은 사두개인들이었어요. 바리새인도 있고 사두개인이 있었지만 이 당시에 예수님 시대에는 사두개인들이 많이 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했고 정치적으로도 종교적으로도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미치고 있었습니다. 아, 그런데 갑자기 이단 같은 한 무리가 말이죠. 십자가에 죽었던 예수를 따르는 자들의 무리들이 어느 순간인가부터 예수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부활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그들에게로 몰려들기 시작합니다. 3,000명이 회개하고 5,000명이 회개하고 남녀의 많은 무리들이 예수의 제자로 돌아서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이 가운데에 이 자기들의 우월의식, 통제의 욕구, 상대적 박탈감 이런 것들이 사두개인들과 대제사장의 눈에 들어오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마음의 시기가 가득해지는 거예요. 자기들이 인정받고 자기들의 인기가 지속적으로 유지되어야 되는데 그러하지 않은 상황이 발생하게 된 겁니다. 시기를 하더라도 말이죠. 명분이 있어야 됩니다. 명분이 없는 시기는 참 이렇게 어떻게 보면 위험한 거죠. 더 그러다 보니까 이 사두개인들에게도 종교 지도자들에게도 명분이 필요합니다. 왜 우리가 이 사람들을 싫어하고 왜 이들에 대한 시기하는 마음이 생길 수밖에 없는지 그들에게도 정당해 보이는 명분이 필요한데요. 그들에게 있었습니다. 뭐냐 그러면은 오늘 본문에도 등장하지만은 베드로의 설교에 일관된 내용은 뭐냐 그러면 예수님의 부활입니다. 너희들이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그 예수가 하나님이 살리게 하시고 너희들의 임금과 구주가 되게 하셨다. 예수님의 부활에 대한 이야기, 또 예수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이후에 나중에 반드시 부활하게 되어질 이야기들을 그 사도들이 선포하고 다니는 거예요. 그런데 사두개인의 신학은 무엇입니까? 부활은 없다예요. 절대로 부활은 없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두개인들이 대제사장이 사도들에 대해서 핍박하고 시기할 수 있는 정당해 보이는 그들의 입장에서 말입니다. 정당해 보이는 명분이 생기게 되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에게 시기한 마음이 생겼고 그러다 보니까 자기들의 능력으로 되지 않으니까 자기들하고 평상시에는 경쟁관계 속에 있고 긴장관계 속에 있었던 바리새인들조차도 공회의 회원이라고 그랬으니까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그 사내들이 공회의 회원이거든요. 평소에는 원수 같았던 빌라도와 헤롯이 예수님을 잡아 죽일 때는 친구가 된 것처럼 그들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평소에 긴장관계에 있었던 그들조차도 힘을 합하여서 사도들을 시기하고 핍박하는 데에 동력하고 있는 것입니다. 시기하는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행동 양식이 있어요. 이렇게 제가 쭉 살펴보니까 시기하는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행동 양식 이걸 한 세 단계로 나눌 수 있겠더라고요. 첫 번째는 보면은 내적 불안함과 분노, 또 자기 합리화. 오늘 본문에도 등장하고 있죠. 다 마음의 시기가 가득하여 내적 불안과 분노가 그 가운데 일어나는 것입니다. 감정이 이성을 앞서게 되는 현상이 생기는 겁니다. 이성적으로 생각을 해보면 말이죠. 대제사장과 사두개인이 이성적으로 생각해보고 조금 더 신학적으로 생각해보고 다시 말하면 모세의 글들에 대한 그들이 이해를 가지고 있다면 지금 자기들의 주변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조금만 더 기도하고 해석해보면은 오히려 사도들보다 훨씬 더 은혜의 자리에 앞서 있어야 되는 사람들이 대제사장과 사두개인들입니다. 예수의 제자들이 예수님이 죽고 승천하시고 난 이후에 예루살렘에 모여서 그 제자들이 유대인 사회에 대해서 정치적으로 종교적으로 위협을 가한 일이 있었습니까? 없습니다. 그들이 한 것이라고는 예루살렘에 모여서 줄곧 기도한 것밖에는 없어요. 기도했더니 오순절날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성령의 강력한 임재가 나타났습니다. 천하 각국으로부터 몰려왔던 사람들이 각 나라의 언어들로 그 사도들이 말하는 걸 듣게 되어지는 것이고 주께로 돌아오는 사람들의 숫자가 3,000명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사도들을 통하여서 표적과 기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죽었던 사람이 어떻게 합니까? 걷지 못했던 사람이 살아나게 되어지는 것이고 병든 사람이 귀신이 내쫓김을 당하고 베드로가 지나갈 때 그의 그림자라도 덮일까 하여서 나오는 사람들이 많았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사도들에게 나오는 모든 사람들이 다 나음을 얻었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면 이 사람들이 조금만 더 생각을 해보면은 야, 이들에게서 일어나는 일들의 현상을 보았을 때 도대체 이게 무슨 일인가?
성경에서 모세는 어떻게 이야기했고 선지자들은 어떤 이야기를 했을까라고 그들이 묵상하게 되었다면 정말 감정보다 그들의 이성이 조금 더 기능을 잘 했더라면 대제사장과 사두개인은 사도들의 대적, 복음의 대적자가 아니라 복음의 최선봉에서는 복을 누렸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의 마음속에 무엇이 먼저요? 감정이 먼저예요. 그냥 예수가 싫은 것이고요. 예수의 사도들이 싫은 것이고 그 복음 자체가 싫은 거예요. 사람이 싫으니까 다 싫은 거예요. 그 프로젝트가 싫은 게 아니거든요. 그 내용이 싫은 게 아닌데 사람이 싫으니까 다 싫어요. 교회에서도 그럴 수 있고요. 여러분의 직장에서도 그럴 수 있어요. 만약에 어떤 프로젝트를 여러분이 그냥 냈다 그러면은 야, 이거 무조건 관철시켜야지. 이랬을 일이 만약에 여러분이 싫어하는 사람이 기가 막힌 아이디어를 낸다 그러면 어떻게 말하겠어요? 어떻게 해서든지 그것이 관철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애를 쓰려고 하는 마음이 있지 않겠어요?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그걸 내가 프로젝트를 제안했다 그러면은 무조건 하게 하려고 했을 거예요. 근데 내가 싫어하는 사람이 하면 무조건 싫은 거예요. 지금 여러분 대제사장과 사두개인들이 그런 모습인 겁니다. 예수가 싫은 것이고 예수의 복음이 싫은 거예요. 감정이 이성을 앞서버린 현상이 나타났는데 그 현상이 무엇입니까? 내적 불안과 분노예요. 무조건 싫습니다. 여기까지 딱 머무르는 사람이 있어요. 개인적으로 나는 저 사람이 싫어. 여기까지 머무르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한 단계 발전하면 어떤 모습으로 나아가게 되냐 그러면은 집단화와 동맹입니다. 평소에는 별로 친하지도 않은데 말입니다. 이 불편한 감정들을 공유하는 걸 알게 되어졌을 때 친구가 되는 겁니다. 빌라도와 헤롯이 그러한 것처럼, 사두개인과 바리새인이 그러하는 것처럼, 그 이스라엘 원로들이 함께 사도들이 모였을 때에 힐문하게 되어지는 것처럼 말입니다. 이게 무서운 것이죠. 한 사람 한 사람의 그 불편한 마음이 아니라 불편함들이 집단화되어지고 동맹을 맺는다는 것은 상당히 위험한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여기까지 딱 머무르면 되는데 한 단계 진화하게 되고 발전하게 되면 어떤 단계로 나아가게 됩니까? 구체적이고 과도한 행동 방식으로 드러나게 됩니다. 아주 구체화되어지고 과도한 방식으로 드러나게 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이 대제사장과 사두개인들이 그 어떤 방식으로 우리가 보여주고 있습니까? 18절 말씀을 같이 한번 볼까요? 시작. 사도들을 잡아다가 옥에 가두었더니 이들의 시기하는 마음이 가져온 결과가 무엇입니까? 그들의 내적 불안과 분노가 집단화되어지고 동맹화되어진 거예요. 거기서 머무르지 않고 구체적이고 과도한 행동 양식으로 드러나기 시작했는데 이것이 무엇입니까? 사도들을 잡아다 옥에 가두었다라는 것입니다. 28절 말씀을 같이 한번 보죠. 시작. 이르되 우리가 이 이름으로 사람을 가르치지 말라고 엄금하였으되 너희가 너희 가르침을 예루살렘에 가득하게 하니 이 사람의 피를 우리에게 돌리고자 함이로다. 지금 이것은요, 옥에 갇힘을 당했을 때 즉시로 하나님의 천사가, 주의 천사가 즉시로 그 사도들을 풀어낸 거예요. 이들이 갇힌 감옥은 얕은 감옥이 아닙니다. 문을, 옥문이 몇 개나 되는 거예요. 원문을 보면은 옥문들이에요. 그러니까 주의 사자들이 옥문을 열고 열어서 그들을 끄집어낸 거거든요. 그러고 난 다음에 이 성전에서 이들을 다시 잡아서 그들에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너희가 이 이름으로 사람을 가르치지 말라고 말하지 않았느냐라고 다시 그들에게 힐문하고 경고하는 거예요. 근데 이 방식이 여기에서 머무르지 않고 33절에 보면은 이들이 어디까지 꾀를 내고 있을까요? 시작. 그들이 듣고 크게 놓아여 사도들을 없이 하고자 할세. 여러분, 시기는 무서운 거예요. 시기가 집단화되어지고 동맹화되어질 때 무서운 거예요. 우리의 마음속에 그런 마음이 들 때 우리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빨리 회개하고 돌아서야 됩니다. 은혜에서 멀어지지 않기 위해서. 시기하는 자에게 찾아오는 그들의 삶의 그 결과, 결말, 삶에 나타나는 영향력들이 무엇이겠어요? 시기하는 사람, 질투하는 사람, 모함하는 사람, 그들에게 일어나는 삶의 영향력이 뭐냐 그러면 가장 눈에 띄는 것은 신앙의 영적 퇴보입니다. 예수 처음 믿었을 때에 그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서 얼마나 모든 것에 감사하고 말입니다. 예배할 수 있음에, 찬양할 수 있음에, 내가 기도할 수 있음에 너무 감사했던 우리들이 어느샌가 나도 모르는 사이에 삶을 해석하는 주체가 하나님이 아니고 내가 되어져 있습니다. 은혜 받았을 때는 모든 삶의 해석의 주체가 하나님이고 주님이고 성령님이었습니다. 주님 어떻게 할까요? 근데 어느 순간인가 상황을 분석해내고 상황을 판단하고 상황을 해석하는 것이 내 자신이 되어져 있고 우리가 되어져 있는 모습들을 볼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일은 여러분 반드시 이루어지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시기한다고 하여서 질투한다고 하여서 그것을 인간적인 방식으로 막는다 하여서 그 일이 멈추는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의 일은 반드시 이루게 되어져 있어요. 사도들이 갇혔다가 풀려나왔을 때 그들이 모여서 어떻게 기도를 했습니까? 하나님, 헤롯과 본디오가 원수가 되었다가 우리 주님을 그렇게 서로 합하여서 친구가 되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그 위기에 놓였으니 하나님 우리를 굽어 살피시옵소서라고 기도한 겁니다. 뭐냐 그러면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헤롯과 빌라도가 하나가 되어서 십자가에 못 박았던 위협이 지금 우리들에게 종교 지도자들을 향하여서 동일한 위협이 우리에게도 있사오니 하나님 굽어 살피시옵소서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기도한 겁니다. 그 말은 하나님 우리에게 이런 위기가 왔을 때 어려움이 왔을 때 우리에게 개입하시고 간섭하셔서 우리를 구하여 주옵소서라는 것입니다. 사도들이 갇히게 되어졌을 때에 주의 사자가 즉시로 그 가운데 개입에 들어오셔서 그들을 이끌어내시는 거예요. 대제사장과 사두개인의 당파가 그 계획과 모략으로 사도들을 없이 하고자 하였지만 결국에는 하나님의 일은 이루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성전에서 그 사람들을 잡아서 없이 하고자 해도 강제로 그들을 끌어오지 못했던 이유는 많은 백성들을 두려워함이었더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시기가 우리의 질투가 우리들의 행위가 절대로 하나님을 막을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시기하는 자에게 찾아오는 그들의 삶의 결과가 무엇입니까? 신앙의 영적인 퇴보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지 못하고 오히려 하나님의 뜻을 막는 데에 쓰일 뿐인 것입니다.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은혜 안에 있는 자들과의 관계의 단절입니다. 지금 우리의 전제는 잘못된 시기와 잘못된 질투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앞에서도 말한 것처럼 그 무리들을 찾는 거예요. 평소에는 별로 친밀함이 없습니다. 그러나 자기의 뜻을 관철하기 위해서 자기와 동일한 시기와 질투에 있는 사람들을 함께 모아서 집단화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어떻게 합니까? 은혜 안에 있는 자들과의 관계가 멀어지는 거예요. 샬롬을 이야기하고 은혜를 이야기하고 감사를 이야기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이야기하는 그들과 뭔가 말하고 싶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하죠? 그 가운데에 비판하고 판단하고 이런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삶의 모습들을 보면은 그런 사람들이 사나워지고 비판적이고 공격적이에요. 그 말들이 비판적이고요 공격적이고 사나워요. 그런 사람들을 어디에서 볼 수 있냐 그러면 이단들에게서 볼 수 있습니다. 이단들하고 이야기하다 보면은 처음에는 정말 공손한 것 같아요. 그러나 그들의 논리가 공격을 받기 시작하면은 그가 언제 그랬냐는 듯이 아주 사나워지고 거칠어지고 눈빛이 바뀌어버려요. 근데 여러분 공동체 가운데도 마찬가지예요. 은혜 안에 있지 않고 시기하고 질투하는 사람들의 눈이 꼭 그래요. 우리가 제일 하기 쉬운 게 뒷담화 아닙니까? 남 비판하고 판단하고 공격하고 뒷담화를 통해서 아군과 적군을 구분할 수 있죠. 남을 뒤에서 막 뒷담화하고 험담할 때 그 험담을 같이 하면 아군. 근데 남을 막 험담할 때 침묵하는 사람은 적군. 예, 적군을 조심하십시오. 험담이 제일 쉽습니다. 남을 비판하고 판단하고. 그러나 그것만큼 미련한 것이 없어요. 오늘 그들이 나타나는 현장이 무엇입니까? 은혜 안에 있는 자들과의 단절이에요. 자기의 신앙의 영적인 퇴보, 은혜 안에서의 단절. 세 번째가 무엇입니까? 자기 모순적이고 자기 파괴적인 결과를 낳습니다. 시기하는 그 사람이 그 시기로 말미암아 자신의 삶을 무너뜨려 버립니다. 기쁨이 사라지고 감사가 사라지고 평안이 사라지는 거예요. 그럼 교회 올 때 우리가 기뻐야 되는데 기쁘지 않고 항상 스트레스로 충만한 거예요. 이건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게 되어졌을 때 개인적으로 시기하는 자들에게 찾아오는 그 현상들이 영적인 퇴보와 은혜 안에서의 단절과 자기 파괴입니다. 이게 공동체로 드러나게 되어졌을 때 그러한 무리들이 집단화가 공동체 안에서 미치는 영향이 무엇입니까? 갈등과 분열과 위기감의 조성이에요. 그리고 공동체의 발전을 저해합니다. 조직의 발전을 저해하는 거예요. 내가 내 자신을 좀 내려놓고 다른 사람이 프로젝트를 거기에 회사에서 막 발표할 때에 와 정말 내 감성과 내 그 사람이 싫어하는 감정 내려놓고 정말 객관적으로 이 사람의 프로젝트가 좋은가? 그것을 내가 인정해주고 진짜 정확하게 판단했더라면 아마 그 일 때문에 그 직장이, 그 회사가 더 빨리 발전하고 나아갈 수 있었을 텐데 내 자신을 내려놓고 우리 교회가 하는 그 일들에 대해서 뭔가 조금 더 적극적으로 반응하고 호응했더라면 교회가 더 많은 일들을 감당할 수 있었을 텐데 그러한 집단적인 시기와 질투와 그 집단화와 동맹이 갖는 결과가 발전의 저해를 가져오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결국에는 그들의 정당성이 어떻게 될까요? 무너지게 될 수밖에 없죠. 왜냐하면 하나님의 선은 반드시 이룰 것이니까요. 그들의 시기와 질투는 절대로 하나님의 선을 이뤄내지 못합니다. 오늘 본문 가운데서 여러분 시기가 가져온 대제사장과 사두개인들의 당파들이 그들이 했던 행동 양식에서 드러나는 것이 무엇입니까? 폭력적인 탄압의 형태로 드러나는 것입니다. 사도들을 옥에 가두고 결국에는 죽이려고 했던 거예요. 근데 그들이 목격한 것은 그렇게 시기하고 질투하여서 그들을 없이 하고자 했던 그들에게 나타난 현실은 무엇이냐 그러면 당황과 혼란입니다. 그들의 명분이 옳았다면 정당했다면 사도들이 당연히 옥에 갇히게 되는 것이고 죽임을 당해야 되는 것이고 백성들이 동요하지 않아야 되는데 그들이 가둬들였던 사도들을 누가 풀어내는 것입니까? 천사들이 즉시로 풀어내는 거예요. 하나님의 적극적인 간섭과 개입이 그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백성들이 그들의 가르침에 동요되어지고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돌아온 일들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들의 정당성이 그들의 무너지는 것을 그들이 목격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입니다. 재차 체포하고 협박하는 거예요. 이것을 보면요. 정말 사람이 미련해지면 끝이 없어요. 우리가 은혜 안에서 멀어지면 그것이 끝이 없어요. 이 모습을 보면 꼭 바로를 보는 것 같아요. 하나님이 그 가운데 재앙을 내렸을 때에 여호와의 살아계심이 보이는 거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로가 그 마음이 강팍해서 이스라엘을 내어놓지 않습니다. 바로가 이스라엘을 내어놓지 않음으로 인하여서 그 나라에 처한 재앙이 무엇입니까? 열 가지의 재앙이 온 나라가 재앙입니다. 그 모든 군인들이 홍해 바다에 수몰되는 일들이 벌어지는 거예요. 사람이 악에 미련해지면 그것이 끝까지 가는 거예요. 오늘 이들이 자신들을 깨닫지 못하고 다시 그들을 사로잡아서 다시 협박하고 다시 죽이려고 했던 대제사장과 사두개인들의 이 모습들 그것을 정당화하기 위해서 바리새인과 이스라엘의 원로들까지 합하여서 위협하지만 끝내에는 하나님의 일이 이루어집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대제사장과 사두개파 그 당파들이 결국이 어떠한지를 알아요. 지금 당장 그들에게 일어나는 현상이 하나님의 놀라운 징벌은 아니라 할지라도 이들의 마지막 결국이 어떠한지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시기, 젤로스는 두 가지 의미라고 얘기했습니다. 한 가지는 아주 긍정적 의미로서 거룩한 열심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열심이고 또 하나는 악의적인 시기와 질투, 인간적인 시기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젤로스를 어떻게 사용해야 될까요? 거룩한 열심 하나님에게로 드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시기하지 않는 가장 좋은 방법, 행복해지는 방법. 교회에 오면 여러분 행복해져야 되잖아요. 맞죠? 교회 올 때 이런 마음이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뭔가 설렘이 있고 그 마음이 있어야 합니다. 교회 올 때 이러만의 긴장감이 있고 스트레스가 있고 불편한 마음이 있으면 안 되겠죠. 우리 모두가
이 시기하지 않고 행복해지기 위해서 정말 필요한 것은 사랑하는 마음입니다. 하나님에게 받았던 그 놀라운 사랑을 우리가 흘려보내는 거죠.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는 그 교만이 시기의 근원이었다면 나보다 남을 더 낮게 여기는 그것이 우리가 행복해지는 비결인 줄 믿습니다. 남을 판단하고 비판하고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인정해주고 세워주고 늘 감사하고 은혜 안에 사는 그 삶이 저와 여러분을 복되게 할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데살로니가전서 5장 12절부터 22절까지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하는 권면을 통하여서 오늘 이 대제사장과 사두개 당파들이 보였던 시기하는 마음으로 그 공동체를 무너뜨려버린 것이 아니라 정말로 복음의 최선봉에서 가장 많은 복을 누려야 될 가장 많은 은혜를 누려야 될 대제사장과 사두개 그 당파들이 은혜에서 멀어짐으로 인하여서 가장 적대적이 되어져 버렸습니다. 어쩌면 우리들 가운데도 마찬가지이지 않겠어요? 교회 다닌 지 오래되어지고 많은 봉사를 하고 헌신을 했던 우리들이 복음의 가장 최선봉에서 해야 될 우리들이 혹 우리들이 남을 나보다 더 낮게 여기고 더 교만하여져서 시기와 질투하는 마음이 있다면 오늘 이 본문을 통하여서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다시 마음을 내려놓고 더 행복해지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12절부터 22절까지 같이 한번 읽어보면서 한 구절 한 구절 은혜를 함께 누려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에게 구하노니 너희 가운데에서 수고하고 주 안에서 너희를 다스리며 구원하는 자들을 너희가 알고 그들의 역사로 말미암아 사랑 안에서 가장 귀히 여기며 너희끼리 화목하라. 또 형제들아 너희를 권면하노니 게으른 자들을 권괴하며 마음이 약한 자들을 격려하고 힘이 없는 자들을 붙들어주며 모든 사람에게 오래 참으라. 삼가 누가 누구에게든지 악으로 악을 갚지 말게 하고 서로 대하든지 모든 사람을 대하든지 항상 선을 따르라.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성령을 소멸하지 말며 예언을 멸시하지 말고 범사에 헤아려 좋은 것을 취하고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 아멘. 자신을 해롭게 하는 자들에게서 떠나십시오. 은혜를 나누는 이들과 늘 가까이 하면서 기쁨과 감사와 사랑의 교제로 여러분들이 늘 복된 공동체와 여러분의 일상을 살아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다 같이 나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이 능치 못하실 일 전혀 없네. 우리의 모든 간구도 우리의 모든 생각도 우리의 모든 꿈과 신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괴로움 바꿀 수 있네. 불가능한 일 행하시고 죽은 자를 일으키시니 그를 이길 자 아무도 없네.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신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귀한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 안에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 안에 또 머물기를 소원합니다. 악한 사단 마귀 권세가 우리 마음속에 시기와 질투하는 마음을 넣어서 때로는 우리의 삶을 힘들게 하고 영적인 퇴보를 가지고 오게 하고 내 삶에 기쁨이 없고 감사가 없고 은혜가 없을 때가 많이 있을 때가 있는데 주님, 그럴 때마다 우리 자신들을 주님 앞에 더욱더 내려놓고 주님의 은혜 안에 내어 맡겨드려서 우리 안에 시기와 질투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은혜와 감사와 사랑으로 살아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악은 그 어떠한 모양이라도 버려버리고 성령을 소멸하지 않고 성령에 충만한 은혜를 살아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가 성령에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는 교회 되게 하시고 모든 성도들이 행복한 우리 이사교회 되어줄 수 있도록 복 내려 주옵소서. 성도들의 가정가정마다 주님 복 주셔서 모든 가족들이 믿음 안에 있게 하시고 성령 충만하게 하시고 어려움 당하지 않게 하시고 곤비치 않게 하시며 성도들의 직장과 일터와 사업장 위에 우리 하나님의 평강의 은혜가 늘 충만히 임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오늘도 주신 말씀을 부여잡고 은혜 안에 머물며 주의 복음의 증인으로 힘있게 살아내기를 소원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예배를 마쳤습니다. 한 주간 믿음으로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